잠언 31장 1절 2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주님께 불려나온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그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굳건히 좀 세워져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날조된 유언비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인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더해가면서 떠들어봐야 참된 답은, 참된 진실은 성경에 있고 성경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는 말들이 제법 뭐 그럴듯해서 그게 성경적인 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참된 답은 성경이 있다, 또 성경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성경에 집중하는 게 이제 성도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했는데, 지금 뭐 사고 원인을 두고 뭐 이런저런 짐작들, 추측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새가 엔진에 들어가서 뭐 엔진 그 사고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 시가 뭐 대다수이긴 한데, 문제는 뭐 랜딩 기어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가, 이런 걸 두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추측이고 짐작이에요. 답은 결국은 그 비행기 모든 사정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에 있죠. 그 블랙박스라는 것에 조종사의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고, 또 조종사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그때서야 땅에는 우리가 하늘에 있었던 그 사정들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랜딩 기어가 고장이어서 내리지 못했는지, 고장이면 왜 또 수동으로 내리지 못했는지, 이건 우리가 땅에서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건 짐작을 할 뿐이지 땅에서 알 수 없는 하늘의 일, 그건 조종사의 사정이고 조종사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조종사의 사정이 담긴 블랙박스, 그게 답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뭐 블랙박스가 뭐 어느 정도 정보가 담겨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 지겠죠. 블랙박스에 담긴 정보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의 상자가 되는 셈이 되겠죠. 그 상자가 진실을 내어놓으면은 우리가 땅에서 뭐 이런 축축과 짐작으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일시에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었던가, 진실 아니었던가 정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지 본다면 성경이 블랙박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성경에는요, 땅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사정은 우리가 몰라요. 땅에서 하는 말들은 그렇게 분리법 없어 성경이 증거한 답의 내용 앞에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답이고 진리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을 땅에서 했던 자기의 말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성경을 근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걸 성경을 이용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성경의 진실이 회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걸 사탄의 공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진심으로 성경에 담긴 성경의 증거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인간이 꽤 맞추는 말인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성경의 이 블랙박스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늘 이야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성경 이야기인지 아니면 인간 이야기인지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 성경 이야기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사사건건 땅에서의 인간 생각 부딪힙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항상 실감하는 그 문제입니다. 도무지 인간이 상상하고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도무지 맞는 게 없어요. 정말 맞는 게 1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는 최종 목적으로 되어 있는 천국을 생각해 본다면은 땅에 있는 인간은 나름대로 천국을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좋은 곳이다 상상을 하면서 그 천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뭐 착하게 사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내가 행한 게 보상이 있는 곳, 이런 게 이제 이 땅에서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 천국의 보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땅에 상상하는 천국인데 이 성경에는 그런 천국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아예 그런 천국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실제로 그런 나라로 사람의 상상과 맞는 나라로 존재한다면 성경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맞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 생각하는 천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함의 나라입니다. 내 행함이 이제 보상받는 행함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은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어 들어가는 게 천국에 이렇게 말해놓고 들어간 후에는 우리가 믿는 자로 살면서 행했던 그 행함에 의해서 받는 상이 있다. 이게 들어간 후에 천국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없는 말, 조작된 유언 비유고 가짜 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같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천국 어떻게 말하는가? 저는 관계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관계의 나라다. 이게 성경이 증거한 천국이다. 관계의 나라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잠언 31장이 들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 31장 마지막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생각해 보면은 그 잠언을 뭔가 좀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마지막 장이니까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의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마지막 장 중요한 장인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을 맨 뒤에 중요한 장에 놓는다. 이게 뭔가 좀 선뜻 와 닿지 않는 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잠언 우리가 솔로몬 잠언 알고 있고 솔로몬 잠언 29장까지 계속 있으니까 뭐 아굴이나 르무엘 잠언은 앞에 놔두고 이 솔로몬 잠언을 마지막에 이제 해놓으면은 그래도 뭔가 중요한 잠언 내용이니까 솔로몬 잠언 있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르무엘은 잠언에만 언급된 이름이에요.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르무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신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 했을 때 그런 생각에 잘못된 것이 뭔가? 결국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거. 그 사람 나에도 되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든 아굴의 잠언이든 뭐 르무엘 어머니 잠언이든지 간에 이 잠언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도 솔로몬도 아니고 아굴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누가 이 잠을 얘기했느냐 간에 무게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말씀이니까. 인간으로는 세상의 위치나 지위가 다르죠. 인간으로는. 솔로몬, 아굴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위는 다르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한 말이 있거든요. 얘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낳은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걸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인데 그것도 뭐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미련하고 똑똑하고 IQ 얼마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개입해서 받은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이렇게 나온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 복음을 전하고 멸망받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경계를 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자기 신이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걸 두고 바울이 믿음이 있니 없니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경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니까 나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용도,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자기를 봤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 시각이에요. 내 힘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깨달은 복음도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붙들린 자의 모습,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인간이 나란 존재 있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잊지 않고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붙들린 자의 태도란 말입니다. 여기 그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바세바가 되겠죠. 그리고 바세바 훈계한 자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것도 땅에 있는 사람들 추측이고 상상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되는 게 아무데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르무엘 왕이 없다. 그럼 이 르무엘은 이방 나라의 왕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상상이죠. 그런데 이 잠언에서 르무엘 왕이 누구냐?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르무엘이 솔로몬이든 이방 나라 왕이든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의 내용,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잠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르무엘이 뭐 솔로몬이 되고 그 어머니가 바세바가 훈계한 자문이랄지라도 내용은 결국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준 지혜의 말씀이다. 그 의미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르무엘 왕이란 사람의 어머니가 훈계한 자문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뒤에 2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야,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아들아 이걸 세 번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뭐 생각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 중요한가? 그냥 일반적이고 당연한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관계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생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어머니 아들 그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아들의 이루게 된 관계 여기에 주면서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관계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계의 나라다. 그런 점에서 이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게 이 중요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해서 맺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리할 때 맺는 것이고 뭔가 불리하면 끊어버려요. 그게 인간관계죠. 그걸 끝에 배신자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고 또 아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관계도 아니고 아들이 어머니를 선택해서 맺은 관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어머니로 인해서 아들 그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르무엘 왕이란 이 사람을 그냥 남자 여자 사이에서 생긴 아들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걸 생각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2절에 서원대로 얻은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 자, 르무엘은 어머니가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다. 그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서원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르무엘 아들을 얻었다는 그 얘기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였다. 이걸 생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서원으로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죠. 한나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한나는 여자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마음 고통이 심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아들 주시면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평생의 삭도는 머리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럼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한나가 아무리 서원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면 사무엘 없을 것이고 사무엘과 한나의 관계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되어진 것이 아들과 어머니 사무엘과 한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서원의 의미란 말입니다. 서원대로 되었다 서원대로 아들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관계 그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인간의 노력은 빼야 되겠죠. 인간의 노력 관계없이 순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 되고 한나는 사무엘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게 서원대로 얻은 아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욕심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는 여자의 한을 풀어주려고 아들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자식이 없으면 한나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아들 얻는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요즘과 자식 낳기 싫어한 사람이 시도 안 믿기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또 아들 얻기에 기도한다. 이 무당종교죠. 소원대로 얻은 아들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 여인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들, 그걸만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그 관계에는 인간의 노력 힘은 못 들어가. 인간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어머니가 내 아들아, 르무이를 두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은 단순히 내가 낳은 내 아들, 그런 의미에서 부른다기보다도 소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로 듣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소원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다. 이처럼 르무엘 왕과 어머니의 관계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나온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관계다. 그게 아들이다. 그런 점에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을 내가 낳은 아들을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들에게 하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지의 말로 아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 뜻이에요. 내 욕심을 아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건 내 아들 아니다,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원하는 거 어머니 욕망이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들에게 뭐 하는 말 잔소리라고 하는데 그 말은 거기가 다 그 엄마의 소원 욕망이 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이건 어머니가, 엄마가 원하는 것이지 자식의 소원이 아니거든요. 그래 기독교인 자식을 낳으면 뭐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이제 엄마의 욕심이 이제 들어가고 있죠. 요즘은 초등생 의대마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엄마들이 많이 몰린다 그래요. 그처럼 엄마의 욕망이 자식 개입돼 있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내 아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선물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아들이란 말이 나와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것인데 본문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지금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버리면 또 자식 없는 사람들은 아직 내 이야기가 아니네 이렇게도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들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그런가 하면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게 바로 우리 얘기다. 그렇게 다가와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 말 어머니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 부름을 들은 아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날 낳았어. 이것은 소원대로 얻은 아들,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나 사이에 개입되는 소원이 개입되어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원이 개입되어 있어. 하나님이 어머니의 서원을 들으셨고 그 결과물로 나 르무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생각이 바르단 말입니다. 이 관계는 세상의 어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에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아들 얻었다고 말할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그냥 인간이 하는 이야기고, 한나는 한나로 끝나는 거예요. 한나 이야기는. 제2의 한나, 제3의 한나가 존재하는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르무엘과 어머니의 관계에는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어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 이걸 아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어진 아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성도죠. 성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면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에요. 서원대로. 그럼 누가 서원을 냈는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서원이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서원하셨고 예수님의 서원대로 얻어진 아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해서 그 점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이건 없어요. 그런 얘기는요. 인간 자체가 우리가 서원이라는 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켜요 그 서원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맹세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게 예수님의 맹세, 예수님의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성도다. 때문에 성도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아들이 아니고 성도란 존재 속에 인간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를 성도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나에게 개입된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나의 선함, 나의 착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나는 빼이란 얘기예요. 자꾸 내 걸 섞지 마시고 오직 나는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만 집어넣고 생각하시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존재하는 게 성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를 존재한다면은 앞으로도 행하는 걸 보고 아들인가 아닌가 너 구분하겠다. 이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우리 행함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들인데 근데 아들 되었어요. 아들로 살아가는데 네가 앞으로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아들인가 아닌가 결정하겠다. 이게 있으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달라지잖아요. 때문에 성도에 대한 그런 이해는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땅에서 인간들이 상상 추측하는 그런 성도예요. 성도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이 그래도 성도인 쪽까지 살아야지. 우리 생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 열심하는 이게 성도됨을 그걸로 성도를 확인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 그건 아니야. 그게 인간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 지식으로는. 그러니 그걸 잘라버리고 뭔가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걸 성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요. 서원하시고 서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걸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을 봐보십시다. 또 성경으로 또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그렇구나 하시겠지.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우리에게 참 재미없는 게 레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물론 저한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있어요. 지금 읽은 이 내용도 제사 규례입니다. 제사 규례인데 그 레위기에 보면은 다섯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제사가 나오는데 그 다섯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재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게 속건제입니다. 지금 읽은 이 레위기가 속건제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섯 제사 중에서 재물을 가지고 온 일반 백성이죠. 일반 백성이 내가 가지고 나온 재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제 속건제입니다. 나머지는 제사장 레위 사람이 돌아가고 재물을 가지고 일반 사람에게는 고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읽은 그 구절이 이제 레위기 속건제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 재물 가져온 사람에게 고기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라. 이게 그 규례예요.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한 재물이라는 재물 용도가 내 서원, 내가 자원해 드리는 재물 그런 것이라면은 먹고 남은 것은 그날 먹고 남은 것 이튿날에도 먹어도 돼. 이튿날까지 허용해 줄게.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까지는 안 돼. 셋째 날에는 남았으면 먹지만 불살라. 그게 지금 읽은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만약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안 받는다. 그 예물도 하나의 그 악한 것, 더러운 것 취급한다. 오히려 가장한 게 돼. 그 얘기 담겨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은 이거 받고 내 복 주세요. 그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나 죄인입니다. 그 뜻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재물이 당하는 그 죽음, 재물 죽잖아요. 그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란 얘기입니다. 그냥 뭐 고기가 뭐 단백질 몸이 좋으니까 뭐 그 뜻이 아니고요. 네가 죄인인 걸 알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물의 고기는 그 일반 백성이 먹는데 재물의 피, 피는 달라요. 피는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지성소로. 백성이 못 들고 들어가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직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에서, 죄 문제는 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제사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사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 죄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해결할 길이 너에게는 없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희생받고 죽는 재물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의 피를 대신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보면서 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제사장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 뜻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죄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 행함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피, 내가 바친 재물의 피를 들고 들어간 그 제사장을 받아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받아주면은 그게 나에게 죄의 용서 돌아오니까 지금 이해가 다 되시겠죠? 제가 최고 쉽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장 그 관계가 죄의 용서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더란 얘기입니다. 관계 문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행함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걸 따져봐야 악한 것밖에 없는데 뭘 따지겠습니까? 뭐 예물의 재물이 뭐 서원이니 자원하는 것이니 그 고기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셋째 날에 먹지 말아라.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사람이 이튿날에 먹고 남은 고기가 있다고 했을 때에 셋째 날 이걸 안 먹고 불살라 버릴 수가 있을까? 남은 고기를 불살라.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 제사는 그 제물은 늘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뜻이거든요. 불살라 버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제사 제물 늘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인간을 위한 제물이라면은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3일째 남았어? 그럼 4일째 먹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걸 아깝게 왜 불사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믿는 것은 날 위한 것으로 알지 말라는 것이에요. 날 위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믿는 자의 내 구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가 하면은 남은 재물을 셋째 날에 먹는 게 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 셋째 날에 이거 먹어도 돼, 남은 거 먹어도 돼. 그 속성이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시는 것이고 주님 죽으신 것도 내 용서를 위한 것이고 내 구원을 위한 것이고 자꾸 날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중심이 인간의 악함 그것을 셋째 날에 고기를 먹을 때 그걸 가증한 걸 여기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이 그렇게 신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사도 제물을 셋째 날에 먹는 자는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희생제물과 자기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짊어져야 돼요. 죄를 내가 짊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죄로 인한 심판은 내가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결국은 멸망이,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약에서 드러난 인간인 게 뭘 자꾸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재물 먹는 것을 이튿날에 멈추는 존재가 아니다. 남은 거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고 다 먹어치우려고 한다. 자기를 위해서. 그게 인간이야.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런 인간은 서원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드러난 말이죠. 그럼 인간이 못 지킨 서원 누가 지키는가?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단 말입니다. 자, 인간은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도 못 지키고 우리가 드리지 못한 그 속건 제물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실 그런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속건 제물을 드린다 그 뜻이에요. 속건제물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서원을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자꾸 말씀을 듣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못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인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행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되어진 관계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관계에는 우리가 할 일은 들어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순전히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그 얘기예요. 때문에 성도는 자기를 바라볼 자가 아니다. 그럼 뭘 바라보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과 하나님 관계로 되어진 게 성도니까.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행함이 어떤가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관계예요. 우리의 무엇으로도. 이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게 한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성도된 사람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성도도.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죽은 자로 세상에 온 것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쫓겨난 인간이 몇천 년 세월이 흘러 흘러도 다시 에덴 돌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개선되는 거 없습니다. 절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죽은 자인 것처럼 우린 죽은 자로 와가지고 죽은 자로 살고 죽은 자로 죽어요. 죽은 자인 우리가 자기를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에 있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면 거기에는 주의 피로 이루어진 공로가 들어있다. 그렇게 바라보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들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아들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관계예요. 천국은 죽으면 좋은 게 들어가겠지, 이건 인간 상상이고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왜 자꾸 죽은 후에 좋은 거 이걸 생각합니까? 이 땅에 우리 살아있을 때 천국, 이걸 우리 찾아야 되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 같은 자가 하나님과 아들 관계, 아니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부름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있고 없고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복되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불려진 관계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아들로 불려진다. 내 아들아. 이게 가장 복된 것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이 언약에 안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언약의 세계가 나사로에게 천국이죠. 거기 오면은 뭐 나사로 안긴 아브라함 품을 이렇게 보석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없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냥. 우리가 언약 안에, 주님 다 이루신 그 언약 안에 안겨 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아들로 부름받은 관계에 있다. 그걸 좋은 천국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죠.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건 사탄에게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려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나를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등골이 옥삭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 아들아 부른다. 사탄이 부를 때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정말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두고 생각해 보면은 등골이 옥삭한 이야기예요. 그 사탄이 천사로 가장을 하고 부르고 그 부름에 따라가요, 사람들이. 내 아들아 했을 때에 할 일은 없다. 그 잠언 31장이 루무엘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한 잠언. 훈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는 자문 그 뜻이에요. 정말 아들이라면은 어머니의 그 자문을 날 책망하는 말 들을 것이지 어디가 지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머니 소원 이루어주고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들로 불려지는 그게 아니죠. 훈계한 자문을 듣게 되어지는 거 이게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탕자 이야기 보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다짐한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겠다. 이런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 불려지는 거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오면서 난 아버지 아들로 불려지는 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납니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아들이란 걸 부인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아버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 재산 가지고 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 깽깽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화를 내가지고 네가 내 아이 돌아가라 쫓아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늘 그렇게 드러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게 뭘 할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들됨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주의 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같은 훈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자꾸 집어넣는 것이죠. 책망받을 죄의 자리로. 그렇게 사랑, 끊어진 사랑을 보게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들로 불려지는 그런 성도로 여긴다면 늘 죄의 자리에서 주가 이루신 일을 집중하면서 서원하시고 서원을 이루신 그 주의를 집중하면서 주의 일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게 성도됨이에요. 2004년 살아오면서 엉망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성도로 한 것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 위해 살아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도입니다. 아들이에요. 2005년도 어떻게 살까? 뭐네요. 엉망으로 개판 살아갈 겁니다. 이 개판이 말이 좀 이상한데. 엉망 살아갈 게 뻔해요. 성도로 하나님을 일한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천국하겠네? 이것도 아들이 아니죠. 나는 아들 일컬음 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아가면서 그럼에도 아들로 부르시기는 끊어지지 않은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주님이 이를 증가하게 되어지는 이 성도로만 살아가시는 것.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추측대로 우리의 짐작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내놓는 답 속에서 성도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 부르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일입니다. 주의 피가 근거되어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아들 불리지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신 사랑의 일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